오늘 예배는 삼진강 선교팀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 66장입니다. 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터가 되어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고 이 시간까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아홉 가정, 10개 선교팀, 그리고 지교회, 그리고 앞바다, 먼바다 그리운 식구님들, 그리고 일꾼님들, 오대양 육대주에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룩한 보좌 앞에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축복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길 걸어가며 앞서 가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진실된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목사님의 그 귀하신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무궁 영원토록 이 영광의 길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시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중심에 서주셔서 저 거룩한 보좌로부터 하늘나라가 임하여 오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그리하므로 모두 다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모인 또 방송 앞에 귀 기울이신 분들, 지교회 식구님들 모두 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저 생명순간의 은혜로 젖어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주실 우리 김병수 목사님 비롯해서 다섯 분의 강사님들을 주님 우편에 친히 서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각 시간마다 주님께서 순서순서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사 회중 기도도 회중 찬송도 성가대의 찬송도 그리고 섬진강팀의 특성도 축도와 광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참견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각 처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몸이 연약하여 이러저러한 연유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님들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같은 은혜로 우리가 큰 축복 가운데 이 시간들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옆 나라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공부하다가 불의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석준 형제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치의가 되어주시옵시고 수술 집도의가 되어주시옵시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그 영혼이 더욱더 강하게 서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옆에서 돕는 성범 형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 있을 사가정의 오후 예배 섬김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 각 가정마다 드려질 기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크고 굳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하실 성서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은 사회자를 한꺼번에 읽지 않고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교회에 계신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성당에 계신 식구님들도 함께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도다. 20절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기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마음속에 감사한 것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약했던 형제 보살펴 주신 사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주님께 새롭게 가까이 묶여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몸된 교회에 지금까지 목사님 천국 가신 이후에 지금까지 돌보신 그 사랑 너무 감사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식구님들과 또 새롭게 다가오신 분들, 지교회의 성도님들, 앞바다 먼바다에서 이곳을 그리하며 귀를 기울이신 한 분 한 분들이 내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잘 길 가시도록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국군 장병들에게도 그리고 이 땅에 몸된 교회들에게도 이 복음이 진정한 해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그를 위해서 이 땅도 좀 주님께서 평안하게 붙들어주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연약하신 식구님들 누구를 기도하실지 말씀드리면 아실 줄 압니다. 기도 잘 해주시고요. 국내와 국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함께 챙기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 저희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총과 자비와 긍휼을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목자로 서주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참되신 주님 곁에 가까이 서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심으로 주님 가까이 모신 은혜 속에서 참으로 몸된 교회 안에서 참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고 지나올 수 있도록 한날 한날 돌봐주신 귀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비로심 속에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지만은 주님 진인 몸된 교회 구주와 주님으로 서주시고 목자와 감독으로 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체해주시고 함께해주신 귀한 사랑을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신 주님, 참으로 며칠 전에 들었던 작품의 소식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의 사랑의 돌보심 속에서 참으로 어린 형제가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 가고 은혜 가운데서 남길 더 굳게 서볼 수 있는 마음 갖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당치 못한 시험 당치 않도록 주님 참으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귀한 사랑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었고 이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위하신 경광과 찬송과 총기를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몸된 게 온 식구님들, 한마음으로 참여하신 지교의 온 식구님들, 그리고 저 아빠는 엄마다 그리 나무나무들, 새롭게 다가오신 나무나무들, 이곳 그리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나무나무들을 다들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자비관대 붙잡아 주옵소서. 모두 다 주님께 하나로 묶여진 마음으로 여인은 주님의 사람은 주님 향해서 남겨를 묶여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당신의 몸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시고 당신의 몸의 아름다운 지체 영광 속에 모두 다 나아가고 이 땅 길을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시는 정과 도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땅 위에 주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여쭈옵소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저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복음만이 그들에게 해답입니다. 저 국군 장병들 위에도 복음이 그들에게 해답입니다. 주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땅 곳곳에서 풍성하고 놀랍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교회들마다 복음이 더 힘있게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참되신 주님 향해서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남김없는 마음으로 붙들어감으로 주님 교회들마다 이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시고 영광스러운 영광 곳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 주심으로 교회들마다 천국의 문이 곳곳에서 천국의 문의 역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도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평안토록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고 친히 통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고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지금도 약한 가운데 계신 참으로 우리 주의 도우심과 자비로우신 피난 우리 성준 형제도 주의 자비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곁에서 돕는 성범 형제 주의 자비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주의 크시는 종과 사랑에 들어보시며 함께 해주심으로 남길 은혜 속에 있도록 회복되고 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김승희 권사님도 주의 자비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게 남의 자리 갈 수 있도록 주의 자비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된 게 했던 이모저모 약간 식구들 한무남도 주의 자비가 한데 주의 따뜻한 사랑에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해외와 국내에 계신 성계의 삶 은혜가 내붙들어 주심으로 주의 자비하심 속에서 참으로 참되신 예수님 그 품 안에서 자유안식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께 매임으로 주의 놀라우신 사랑에 붙드심 속에 길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 여건 환경 어렵고 쉽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 앞서 주시고 우리 주님 힘되어 주심으로 이기고 나아가서 승리하여 가는 복된 한분남들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주께 감각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송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병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 말씀에 보면은 성물이라는 말씀이 이것저것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에베소서 말씀만 보더라도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의 선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사람들에게 선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짧은 말씀 에베소이지만 이 선물이라는 말씀이 네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 또 이 말씀 들어있는 구절구절을 볼 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가 되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선물 이 단어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장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이 주신 선물이 크고 놀랍다는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서적인 의미에서 선물이라고 말할 때에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정말 감격스러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수님께 우리 포도나무 되어주세요. 나 가지로 만들어주세요. 한 번도 요청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것을 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홀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의 포도나무가 되어줘야겠다. 그리고 저들을 나의 가지로 삼아야겠다. 주님께서 홀로 결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 엄청나고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크고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면서 단 한 가지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 안에 거하고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엄청나고 이 놀라운 선물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선물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풍성해진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의 양이라고 내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저를 양으로 삼아주세요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주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나는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줘야겠다. 그리고 저들을 내 양으로 삼아야겠다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것, 그리고 나는 그의 양된 이 사실을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께 내 귀를 기울이면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나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한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우리 언덕위의 찬송처럼 주님이 찾아오신 천한 곳이라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먼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허락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잘 아신 것처럼 구약시대의 성전 안의 구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갑니다.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면대합니다.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직접 명령을 받기도 하고 직접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지성소의 놀라운 영광이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언덕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갈보리산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성소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지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가지고 이 의미를 우리에게 오늘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 산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면대하고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이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만나서 주님과 대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놀라운 길들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새로운 길,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와 대면하여 1대1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내 마음을 전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이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4장 말씀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간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생명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말씀처럼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 이 놀라운 주님의 성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을 정말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대면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성도의 은혜들을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그 외에도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셔서 이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신다고 했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관계가 될 거라고 우리는 지난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친히 만들어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들을 놓치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언제든지 십자가로 넘길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언제든지 내 처한 이 나 자신을 무덤 속에 넣을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터 위에 서서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옷이 몇 벌 있었는데 즐겨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신 분이 제 옷을 보더니 참 부러워하는 그런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선물을 드린 거죠. 그분이 이 선물을 받고 이 옷을 며칠 잘 입었어요. 마음이 많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제가 주었던 선물이 그 옷이 굴러다닌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선물들 우리는 결코 방치하지 말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귀하신 목사님께서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처럼 이 땅에서 그 했던 많은 수고들 온전하게 그치고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쉼 가운데 모든 수고를 그치고 지금 쉬고 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했던 말씀들을 아마 우리 식구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주님께 속하고 오늘 새롭게 주님께 숨고 오늘 새롭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고 새롭게 주님 안에 속하고 새롭게 주님 안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인 목사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없는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이제 그 섬김이 끝나시면 영월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영월로 가신 이유가 바로 주님께 숨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주님께 숨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셨기에 천국 가실 때까지 그 영혼이 그렇게 맑게 지켜졌다고 확신하면서 참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단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받은 은혜가 굉장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수십만의 성도들이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분의 말을 듣기를 원했고 참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분은 존경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분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수년 뒤에 그분을 보니까 영혼이 너무너무 말라버렸습니다. 사역은 계속하고 계셨어요. 저렇게 영혼이 말라서도 살 수 있을까? 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귀하신 분이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매여 있다 보니까 새롭게 주님께 속하고 새롭게 주님 안에 숨는 이것을 놓치다 보니까 그렇게 영혼이 메말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히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크다고 과거에 주시던 은혜가 크다고 과거에 매여 가지고 있다가 현재 지금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과거에 주신 은혜도 잃어버릴 것이며 과거에 주신 은혜도 바르게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전혀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떨쳐버리고 이제 오늘 새롭게 주님께 속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그 은혜 지금 주신 은혜 붙잡을 수 있는 것, 그 길만이 과거에 주신 은혜도 간직할 수 있는 길이고 또 미래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이 땅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새롭게 주님께 속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인식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신 선물들, 그 놀라우신 선물들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춘자 집사님 그리고 김선순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성경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저는 요즘 자주 생각되는 묵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을 가나 일을 하나 제 마음속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묵상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남은 삶 속에서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주님을 참 귀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에 참 그런 강한 마음으로 서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수많은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그 헐벗음, 굶주림, 매맞음, 옥에 갇힌 참 그 수많은 그 죽음의 고비를 건너시면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신 사도바 선생님, 밧모섬의 사도 요한 선생님, 나이 많아 연로하시면서 그 채석장에서 고난 길을 걸으시면서도 나는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동참한 그 환난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하시면서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가신 그분 또 중국의 십자가에 나오시는 그 보배로우신 그분들 그 수많은 수년을 수십 년을 감옥에 계시면서 그 어려운 길을 웃으면서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어려움을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시면서도 참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신 그분들 저희 22가정 2층에 보면은 한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그분도 중국의 십자에 나오는 젊으신 분인데 지금은 천국 가신 분이지만 그 글에 한 귀절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잔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참 고난을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가셨을까 참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고요. 역시 우리 목사님도 빼놓을 수 없지요. 고난길 가시면서도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주님만 계시면 참 기뻐하시며 그렇게 기뻐하시며 가신 우리 목사님, 제가 이 참 고난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분들로 하여금 그 길들을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끝까지 가셨을까? 참 그 주님이 저도 참 많이 사모됐어요. 사도바울 선생님의 그 주님, 사도 요한 선생님의 그 주님, 그 귀하신 분들의 그 주님, 우리 목사님의 그 주님은 참 영광을 받으셨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참 내 주님은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을까 참 묵상이 되면서 남은 길 정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또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서서 그 주님을 저도 그렇게 참 기쁘시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들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빙산의 한 일각이라면 그 내면에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은밀히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그 관계는 참 그분들로 하여금 그 자기 생명을 쏟아붓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그 길들을 이끌어내신 참 그 빙산의 내면이 참 제 마음속에 제 짧은 머리로도 참 생각해봐도 얼마나 풍성했을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주님을 따랐던 그분들의 그 한결같은 발자취 저도 참 마음속에 많이 흠모가 되면서 그런 마음으로 참 많이 생각이 되었고요. 제가 두 절을 읽어드렸는데 뒤에 갈라디아서 6장에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자기 일 내가 참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해 볼 때 주님 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일 깊이 묵상해 봐도 이 땅에서는 나의 일이 나의 것이라고 잡아볼 것이 참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져볼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볼 때 주님은 내 주님입니다. 주님은 정말 내 주님입니다라는 것이 수없이 주님 앞에 고백해 보면서 그 주님, 내가 할 일은 깨어서 주님 모시고 서야 되는 그 일, 주님 섬기고 싶은 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 내 주님을 정말 알아드리는 그 일은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내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귀하신 분들이 걸어가신 길들, 우리 목사님이 저희 집에서 종종 우리 목사님이 그 조그만 지극히 평범한 길 속에서도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는 참 말씀이었어요. 주님 자신이었어요. 주님 자신을 자랑하시는 것이었어요. 감사, 참 주님께 대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을 때 우리 주님이 큰 면류관 고맙다라고 그렇게 참 맞이해 주셨겠지만 우리 주님도 우리 목사님도 주님께 얼마나 그 자랑거리게 주님이 참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께 감사 영광 얼마나 많이 올리셨을까 참 생각이 되면서 참 아 그 주님 한 분 나의 일 주님 모시고 사는 이 길에 참 충실해서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로 참 서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응식과 자손의 응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흔든 가슴 든 뒷다리 흔든 가슴 이미 이 땅에서는 우리 마음 둘 곳 없는 자로 이미 주님께 가버린 자로 잠시 보내받은 순례자로 이 길을 참 주님께 그렇게 마음 두고 참 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었고요. 저 빈들판에 올라가면 그 조그만 우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써주신 조그만 돌비에 광야 비록 좋은 곳은 아니지만 광야 사람은 꼭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조그만 글이 있습니다. 그 광야 조그만 작은 글이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참 많은 삶은 정말 광야 사람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참 많이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남은 길 그 광야 사람으로 우리 주님 모신 이 길을 정말 앞서가신 그 귀하신 분들처럼 귀하게 그분들이 그 잠시 고난의 길은 쓴나물 먹듯이 그렇게 잠시 지나간 그 길들 저도 본받아서 주님 모시고 이 삶을 착실히 잘 걷고 싶은 마음에 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저도 요즘 서신서를 읽으면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있는 참 조그만 그 단어들이 제 마음에 참 많이 가깝고 많이 그 귀하게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보내고 그가 하루하루 남은 삶 살아갈 때에 베드로 전서 2장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또 날마다 주님 앙망하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보배롭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너무나 존귀하게 마음에 늘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 길은 고난의 연속이고 마지막 죽음이 됐다 할지라도 그가 베드로 후서에 쓰신 그 글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그 남은 형제들에게 써 보내주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보배로우신 그 산돌 대신 그 모퉁이 대신 돌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알아가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서신서를 보내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도 유다도 사도 요한도 그들도 한결같이 주님 떠나보내고 그들의 남은 그 하루하루는 주님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를 되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그들은 남은 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됐기 때문에 그 남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까지도 그 서신서들을 펼쳐서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참 마음의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그 주님께서 열린 하늘을 보여주시고 또 마땅히 앞으로 될 그 확신한 그 일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셨고 그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다고 하였고요. 그 면류관으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간 모습이었는데요. 주님께 구속받은 자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주신 그 말씀과 그 인내 속에서 그들은 많이 수고하고 많이 참고 많이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계시록에는 주님의 십자가도 없고 주님의 영광도 없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것이었, 이 땅에 거하는 자라고 그게 곳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살아갈 때는 육체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고 이 땅에 있는 자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지만 내가 누가 본 구장처럼 나를 입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었고 이 육체로는 주님을 기쁘시게도 영화롭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나 위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그 피로 나를 날마다 벗어버릴 때 그때는 그 보배로우신 그 주님을 나의 참으로 산 돌로 그 주님을 앙망하며 그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그리고 주님 이것이 하늘에 속한 그 주님의 보좌가 함께해 주셨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하늘에 속한 주님의 보좌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마음 들 때에 참 마음이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광야를 자기 땅으로 알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을 지켜간 자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이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즐거워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주님의 보좌가 그들과 함께 하였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그리고 엘리야도 엘리야가 은밀히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을 잘 지켜갈 때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삶을 그가 지키고 살아갈 때에 사르밧 가부대에서의 섬김이나 갈멜산의 그 역사가 정말 축복이 되었고 그에게는 너무나 어렵지 않았던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소 곳곳에는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부흥되었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셨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요 그 120명이 참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주님의 보좌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참 강하게 임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그 제자들은 그 이후에 주님 나라의 그 많은 수고와 역사를 정말 기쁨으로 감당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120명으로 끝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 일들은 더 뻗어나가서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계시록 7장에 그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장막을 쳐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주님의 그 일하여 주심이 끊임없이 있었고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주님의 그 보좌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이 되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참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살아가신 그 모든 것은 진짜였구나. 앞서 가신 그 길 정말 정확했고 남아있는 우리에게 내 주님께 향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켜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온 생애를 주님께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고 평생도록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에 정말 충실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목사님께는 정말 보배롭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정말 너무나 귀하신 그 주님뿐이었다라는 마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님 그리고 그 삶이 저희에게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게 뚜렷하게 새겨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던 그리스도의 삼편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밝혀주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 말씀처럼 늘 목사님 계실 때처럼 정말 평안했고 감사가 많았고 그리고 더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금 그 모습 보이지 않는 것은 주님 모시고 살아가신 그 보좌에 매이셨던 그 삶이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웠는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보여주시고 더 실제적으로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 곁을 잠시 비우셨다라는 마음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그 산들 대신 주님을 옷입혀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더 덧입혀 주시고자 잠시 비우시고는 이 영광의 기회를, 이 영광의 시간을 준비해 주시고 살으라고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식구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때에 가신 것은, 이때에 이렇게 급히 가신 것은 내일도 아니고 장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 깨어서 주님 모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갈 때가 정말 이때라고 그렇게 예배 때마다 간절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보이실 때나 보이지 아니하실 때나 여전히 동일한 그 마음으로 정말 큰 울림으로 늘 우리 곁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도 비록 너무나 초라하고 또 제 육체도 풀과 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주님, 내게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주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그래서 보배로우신 그 산돌지신 그 주님 한 분만 정말 저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남은 길 정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가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식구님들 곁에서 이 기도의 동산에서 주님의 보좌가 있는 이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영광의 기회를 지금 주신 이 영광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그날 목사님께서 정말 잘했다,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함께 우리가 만날 그 뵛날 만나 뵐 수 있는 그날까지 저도 남은 길 잘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집사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삼림강 선교팀에서 준비한 특송 있겠고요. 그리고 박영미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어느 날 조용하고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왠지 그런데 그날은 왠지 주님이 가깝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치 썰물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제게 주셨을까 더듬어 볼 때 이것은 몸된 교회 식구님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선교지에 있을 때 자주 경험했던 마음이었기에 참 많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깨우쳐 주신 네 가지를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믿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최근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상쾌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 보았어요. 주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을 철저하게 믿어드리지 않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또는 기도를 하면서도 큰 기대감이 없이 건조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참 많이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게 해주신 찬송은 403장의 찬송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 큰 바다로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에게 저 가라고 권고해 주셨던 그날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승리하고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갈멜산 전투에서도 통쾌한 승리를 하였지만 왜 하나님은 그 홀로 엘리야에게 산꼭대기로 이끌어 가셨을까를 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알고 있어도 성서를 수없이 많이 읽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저희들에게도 끝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갈멜산 전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산꼭대기에 무릎 꿇고 있는 엘리야는 주님을 믿어드리고 출삭거리는 얕은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로 마음껏 노져가는 모습을 제게 많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탄식 속에서 기도하지 말고 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쳐다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자기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이 참 제게도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몸된 교회를 몰랐을 때에도 저는 기도 생활의 소중함을 늘 가졌고 또 기도의 응답도 마음껏 느껴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토 또 가까운 보좌를 향해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육체에 속한 기도로 주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나 때문에 울었던 기도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에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서 너가 그렇다는 그 말씀이 참 제 명료하게 되고 제게 참 그 말씀이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벗고 또 주님을 돕는 자로 바르게 기도한다면 남아있는 제 인생의 기도 생활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참 많이 그렇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또 고집세고 또 쉽게 자기를 신뢰했던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요즘의 기도 생활은 참 제게 행복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그 15일 정도 15일 동안에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목사님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집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잠마다 밤마다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목사님 제 차를 주차하고 성전으로 오르려면 목사님의 차량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의 차량의 문고리를 손에 잡고 저의 손을 대보기도 하고 또 목사님 여기서 차가운 그 차량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자비와 긍휼를 구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서 참 한없는 눈물을 흐르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에게 우리 다시 함께 기도회의 음성 우리 다시 함께 기도회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섬겨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새겨보고 따라가야 할 말씀 한 가지를 제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룻이 이삭 줍는 초라한 삶이지만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세라면 기도가 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줍는 그 모습처럼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함께 모여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가 가면 갈수록 소중한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식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열방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군부대 또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마치 이삭을 줍는 작은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기도로 모여갈 때에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그 시간까지 제가 걸어갈 것 같아서 많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신교한 집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배정숙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4주 군사훈련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 저에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일단 의자하고 씨름하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자세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책에서 내용이 잘 이해도 안 가고 책에 만약에 이해가 잘 가고 문제도 술술 잘 풀린다면 공부가 참 재미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고 이해도 가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으면 곧 꾀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가 책에 붙어서 의자와 씨름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부딪혀보고 또 좌절을 겪기도 하고 그럴 때 현명한 스승이 알려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깨닫게 되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된다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생에 있어서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마음이 있으면은 또 어떤 공부에 힘써볼 만도 하지만 전도서 말씀처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을 붙드는 일은 허무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앙은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공부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공부는 의자와 씨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의 기초는 먼저 주님 앞에 자리를 잡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약함이 있거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거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그리고 주님 무덤 앞에서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리 잡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형에서의 위협이 없다 하더라도 야복 강변에 야곱처럼 주님을 붙잡는 끈질기게 붙잡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붙잡음에 관해서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을 식구님들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지내는 시간에도 주님을 강하게 붙들면 천국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제 마음속에 또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많이 또 묵상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제 스스로는 절대로 온전함이 될 수 없고 제가 정말 제 자신은 십자가로 넘기고 십자가 아래 죽음으로 넘기고 주님 붙들고 주님께 속해 갈 때 그 관계로서만 주님의 온전함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죄송하지만 드린다면은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 10여 년 정도 짊어지고 있는 작은 가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길을 좀 내밀어 주시면은 좀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고 또 필요한 공부도 하고 일도 반듯하게 또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주님께서 이거를 지금 당장은 치유해 주실 그 믿음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제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작은 가시로 또 말미암아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주님을 좀 더 확실히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연약하여도 육신의 치유 이전에 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주님의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큰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온전케 하신다는 그 온전하다라는 그 단어는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조금씩 다르게 구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이 우리말 성경에는 온전함이라고 번역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게는 이 온전함이라고 번역된 이 온전함이란 단어가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온전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당시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 부정한 자는 물론 육신의 고통도 있었겠지만 주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참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부정한 자는 원래 그렇게 붙잡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그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made whole이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제 마음에는 온전케 되었다고 그런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몸이 온전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또한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것이 또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따라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자야 라고 할 때 그 son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따라라는 이 표현이 정말 얼마나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은 예전에 부정한 자에서 주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 옷자락을 붙들므로 주님 나라 백성이 되면서 또 주님의 권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자고 부정한 자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정말 아득한 어딘가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자세, 믿음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육신의 약함이 있더라도 주님은 약한 데서 온전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마치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기드온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자긍할까봐 그 많은 백성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중에서도 또 약한 중에서도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또 몸소 보여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저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제 주님으로 강하게 붙잡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까 김병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은혜는 선물입니다. 어떤 보수나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이고 제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참여하기만 하면은 그 은혜가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도 제가 부르짖을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입니다. 사울왕은 당신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 예수 주님을 붙들고 참회해 갈 때 이 땅의 장막이 후패하여 갈지라도 우리 속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순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러한 길에서 식구님들과 다시금 힘있게 함께 걸어가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요하신 하나님의 통로된 우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도행전 7장 49절로 50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부요하심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바울사도님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도 부요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았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에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라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초기에 들었던 전도의 말씀보다 신앙생활이 더해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갈수록 복음 안으로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처음 듣던 말보다 주님에 대하여 듣던 소문보다 지나고 지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요하심은 한이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그 부요하심의 끝을 만져본 사람 없고요. 또 그 끝에 도달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부요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땅의 것들이 많아진다고 만족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자유함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만족했던 것은 육신의 어떠함이 아닌 영혼의 부요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만족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답니다. 그 보화를 캐낸 만큼 부요함의 분량도 커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의인이다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자 그 사람을 밀쳐내고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이들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밀쳐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못된 나, 죄악된 나, 소망 없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아무 흠도 아무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실제로 사실로 믿어질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며 부활의 영토에서 주님의 모든 부요함 속에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인 놀라운 보화, 이 놀라운 부요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자 나의 옛사람을 처리해 주시고 가리워진 수건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십자가와 무덤, 부활, 그리고 보좌 앞, 이 복음의 핵심 중에 첫 번째인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못 박힌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게 실제요,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은사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은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나는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어쩝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육의 연약함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선생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힘써 싸우며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음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만 사셔야 되는데 육이 살아서 나를 주장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육에게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너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옛사람 너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자리 잡은 새 생명이 진짜 나란다 라고 육을 부인하며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처리해 갈 때 주님 안에 있는 내 영혼의 자유와 부요함은 더해갈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가난하고 없어 보일지라도 참된 부요함을 가진 자로서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통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진 만큼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른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원활하고 풍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속함과 자리 잡음이 뚜렷하고 온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주님의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삶 속에 누림이 풍성해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통로가 세상과 육의 것들로 더럽혀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무덤에 넣는 일을 쉬지 말아야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엄청난 부요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온 세상에 흘러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형제들을 한 번쯤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내 곁에 있지만 아직 이 놀라운 은혜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곁에 있다고 잘 있으려니 생각하며 소홀히 여겼던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도 반성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원하심,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강한 원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써 침노해도 그 끝에 도달할 수 없는 부요함입니다. 이 놀라운 부요함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강하고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죄를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에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이들에게 꺼내어 나누어 흘러보내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통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르고 깨끗한 통로 되어 막힘없이 주님의 부요하심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흘려보내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갔으면 합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로 통로 삼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리고 사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언덕의 찬송 82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해 피 흘리
광고 시간 내에 온 특별한 광고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에 오셔서 우리 학업하는 그 비자로 오셔가지고 학업도 하시고 생활도 꾸려가시면서 10년 이상 우리 저희 몸된 교회도 함께 계셨던 우리 테리 형제님께서 카메룬 본국으로 곧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o, as you know, I am Terry, and I'm here with my wife and my two daughters, Ariel and Brielle.
아시듯이 저는 테리 형제이고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아내와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여기에 참석하였습니다.
So my two daughters' names Ariel and Briel starts like A and B. There's a nickname A and B.
딸의 이름이 에리얼하고 브리엘인데 A와 B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it's sad that I have to stand here today to say goodbye to you all.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된 것은 저에게 굉장히 아쉽고 슬픈 일입니다.
Well, I have been a member of this church for over 10 years and we have shared happy and sad moments together.
제가 이 몸된 교회에 오게 된 것은 10년이 넘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또 행복했던 시간과 또 슬픈 시간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I couldn't have asked God for a better family than this one.
저는 하나님께 이보다 더 훌륭한 제 가족을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몸된 교회 식구님들은 저에게 훌륭한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You gave me love, you gave me kindness, smiles, a warm welcome every day and every time.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친절 그리고 그 미소와 또 항상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매일매일 그 매 시간 그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You mourned with me when I lost my dad, and you also celebrated with me when I graduated from my university, and when I got married, and also when my two daughters were born.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또 식구님들 함께 슬퍼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또 학교를 졸업했을 때 축하해 주셨으며, 제가 또 결혼하고 또 한국에서 두 딸을 갖게 됐을 때 함께 또 축하해 주셨습니다.
I'm so blessed to have been a part of this wonderful Gentory family. And as I say goodbye today, all I can say to you all is a big thank you.
저는 그 이 놀라운 진토리의 한 식구로서 한 식구로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되고 오늘 이 작별 인사를 하는 이 시간 제가 식구님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로 정말로 많이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My prayers to you all is that may God continue to bless this church and bless its members. I also ask you to keep praying for me. And my family, as you know, Cameroon is not very safe.
저는 그 제가 식구님들께 또 계속 기도할 그러한 내용은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식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카메룬으로 돌아가는데 카메룬은 지금 내전 상황이어서 안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실 때 기억하신다면 또 그곳에서 주님 모시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y only regret on this day is not to be able to tell Pastor Kang in person how much his words and actions have changed me and my entire life.
제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아쉬운 하나의 점은 강 목사님께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목사님의 그 말씀과 그 모든 행적이 저 자신을 얼마나 바꾸었고 제 삶 전체를 얼마나 바꾸었는지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Everything I learned from Pastor Kang is a great treasure and that I have inherited and from him and I will forever remember his words and the person he is.
제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은 제가 간직할 그런 놀라운 보물이고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모든 것은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그 제 마음에 영원히 그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I know someday I will be with I will meet Pastor Kang again in heaven. And I think that would be the greatest thing that would ever happen to meet him again.
저는 언젠가 또 천국에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뵐 날을 또 생각하면서 또 그때를 또 정말 기뻐할 날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 memories we have shared together while I was here will be cherished forever.
함께 했던 그 모든 그 기억들은 이곳에서 함께 했던 그 모든 기억들은 제가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I am very grateful for everything and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say thank you.
And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느끼면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May God bless you all and we are scheduled to leave for Cameroon on the 25th of this month and I will miss you all dearly. 감사합니다.
예, 그 주님께서 여러분 그 식구님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제 6월 25일 비행기로 카메룬으로 떠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식구님들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제가 그 태령님 좀 가까이 아는 식구에게 물어봤는데 아마 그 태령님이 두 딸 A와 B, 에리어와 브리아 하면서 A, B 하신 것이 잊지 말고 기도 좀 잘해주시라고 같습니다. 그 한국에서 태어나서 평화로운 이곳에 살다가 또 나아가는 곳은 참 환경이 어려운 곳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간다니까 참 마음속에 한편으로 측은한 마음도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호 선교의 대표로 섬기시는 주누가 선교사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이름만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동안 대만에서 섬기시던 금철 선교사님과 온 가족이 예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십시오. 캄보디아에서 지내셨던 김경일 교수님의 따님 되시는 김다현 집사님과 어린 세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아, 유아실에 계신다고 하시면. 예, 고맙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하는 식구님들의 기도 속에 성준 형제를 새롭게 죽음에서 일으켜주시고 수술도 잘 되어 회복 중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감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섬진과 선교팀 온 식구님들 온정성모와 온마음모와 예배를 준비케 하시고 이 시간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귀한 보배로운 말씀들로 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수고하시고 함께 참여해 예배드린 귀한 선교사님들 그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 모신 행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시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형제님 카메룬에 가서도 주님의 증인된 삶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들 지교회 성도님들 먼바다 바다 그리운 이들 군에가 있는 형제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 모신 날마다 주님께 새롭게 속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후 시간 우리 사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온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온 신명들이 주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자유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홉 개 가정 10개 선교팀 위에와 예배에 참석하신 귀하신 분들 위와 예배 때마다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 다해 준비하시는 예배 준비 위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